네, 오늘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선교 주간이고요. 목포와 장흥에 1,000명에 가까운 선교대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선교대원들, 내 팀원들,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가나안의 이방 백성과 이방 민족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홍해를 건넜고 지금 시내산을 향해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시내산 근처, 이 시내 광야 근처에 있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아말렉 백성이 이 민족으로서 처음 등장한 첫 등장 시인인데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며 나섭니다. 구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 정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가 그 첩 디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아말렉 백성은 가나안의 남쪽 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실 시비 붙을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무슨 열심을 가지고 이들이 멀리 르비딤까지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낯선 민족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승리했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아말렉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는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살짝 스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아말렉 백성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분명 방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끝났는데 전쟁이. 그리고 성경을 쭉 따서 살펴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말렉과 싸우십니다. 굉장히 뒤끝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적대감은 시간이 지난다고 좀처럼 누그러들거나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후 2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희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너희가 곧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이 땅의 모든 족속과의 전쟁이 잦아들었을 때 너희가 잊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에서 아말렉에 대한 소식이 남지 않도록 아말렉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그들을 다 없애버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은 이 명령이 그냥 괜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세게 이야기하시는 정도, 그냥 과장해서 이야기하시는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정 시대가 도래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사울 왕이 선출되었습니다. 뽑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너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정복시대를 지나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왕이 이제 왕이 됐다고 한다면 그 르비딤 사건으로부터 벌써 한 400년도 훨씬 더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야, 너가 가서 아말렉 백성을 진멸해라. 다 죽여버려라. 남녀는 무릇하고 아이들은 아이들까지, 아니 그들이 기르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뒤끝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백 년 전의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백성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것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모든 짐승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주고요. 또한 그곳에서 보니까 그 양과 소와 귀한 가축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핑계를 대면서 짐승들을 살려옵니다. 아,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해요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아각 왕과 그 좋은 소와 양과 이런 가축을 남겨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시며 그에 대한 실망감과 그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그 배신감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질긴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왜 에스라 본문을 에스더 본문을 듣고 있잖아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그곳에서 이 하만이 온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술수를 쓰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사울왕이 살려준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말렉이 뭐길래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아니 대체 얘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막 수백 년이 지나서도 이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끝까지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내가 대대로 이렇게 이들과 싸우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지켜가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말렉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웠던 수많은 족속 중에 하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셔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홍해를 건너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 가운데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앞장서서 방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첫걸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띠고 르비딤까지 먼 길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이 공격한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단순히 그냥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말렉은 그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그리고 막 멸망당하고 했던 그런 민족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일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처음 첫 걸음을 디딜 때 그 수많은 방해를 아말렉이 벌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과 방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뭔가 선교 가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막 가족이 아프고 관계가 어렵고 여러 어려움들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요즘 교회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한 삶을 내가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꼭 벌어지진 않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방해했던 여러분들을 유혹했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을 막으려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통영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통영선교 가운데 정말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번 주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진원들 가운데 갑자기 정말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힘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서 진장들도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이 일들을 이렇게 담대히 맞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께서 떼어넘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나아가서 아말렉은 그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외부의 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막는 우리 내부의 적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마치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내가 따르기 원하는 내 속사람이 있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나를 죄를 따르게 하고 죄의 법을 따르게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 삶 가운데 또 다른 내 자아가, 또 다른 내 죄된 본성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끌어막는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말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자 우리의 옛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할 때마다 여전히 죄된 나의 본성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삶을 이끌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과거의 삶에 있을 때 아말렉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애굽을 벗어나서, 아니 홍해를 지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아말렉이 찾아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작스런 어려움이, 갑작스런 공격이, 갑작스런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그들을 회귀하게 만들고 과거의 삶으로 그들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그저 과거 예전에 그 성경시대에 있었던 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의 주변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삶을 막아서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끔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럼 모세는 직접 그 전투 현장, 전장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모세는 자신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신 앞장세웁니다. 여호수아, 너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모세의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당혹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이렇게 군사훈련이 되고 막 무기가 준비되고 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지금 한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갑작스레 짐을 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를 탈출한 상황입니다. 아마 변변치 않은 무기나 싸울 도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아말렉과 네가 사람들을 데려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말렉 사람들은 작정하고 자기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그러니 이들은 훈련된 군인으로서 무기를 챙겨 들고 와서 지금 싸움을 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싸움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또 다른 전장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는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이것이 자신들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 그 전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 능력에 따라서 승패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그 전투의 상황이,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럼 모세가 올린 손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간구를 상징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놀랍게도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에 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보다 그저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다해 싸우는 경우, 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 삶의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볼 때 오히려 기도는 그녀 거들 뿐 이 승패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올 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뭔가 복권을 산다던가 보험을 사는 것과 비슷한 태도로 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복권 사보셨습니까? 보험은 하나씩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보험을 들거나 혹은 복권을 살 때 내가 반드시 이 복권에 당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반드시 큰 사고를 당해서 이 보험금 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가 혹시라도 아, 이거 복권 당첨되면 큰돈이니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복권을 사고요. 아, 만약의 경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문제의 답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애초에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야. 이건 내가 잘해야 돼. 내 삶의 길을 내가 개척해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 내가 극복해야 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현실에 대해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 삶의 승패, 성패가 달린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가 이길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해 괴롭히는 그 아말렉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아말렉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한 죄성이, 우리가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우리 연약한 그 내 속사람, 내 겉사람, 내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다,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아 그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된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힘겹고 버겁고 오랜 기다림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세의 기도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피곤하고 그의 손이 무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만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모세는 뭐 슬슬 기도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홀로 견디기 힘들 만큼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여호수아와 모세 모두 전쟁의 장소에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도 버겁고 힘겨운 싸움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을 뭐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던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겪어서 그 일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당연히 이 과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가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은데 뭐 한낱 이 보잘것없는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자주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이 귀찮아졌습니다. 이 과부의 일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자신을 힘들게 할 것 같아서 결국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과 달라서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들어주시고 쉽게 응답하시고 이런 재판장처럼 이렇게 오래 참고 오래 찾아와야 들어주시는 분 아니다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교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왜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셨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신 이야기가 야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달리 말해서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우리 가운데 낙심되는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간구가 모세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 붙어서 그를 도와줍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양팔을 버텨서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로 지치고 힘들지라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끈질김이 있습니까? 그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지만 그냥 뭐 내가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하나의 장식품처럼 요식행위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결코 홀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하게도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성경은 굳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싸움은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군사훈련 이런 거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고요. 전투에 임할 뭐 무기가 갖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칼과 창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농기구나 막대기 이런 거 들고 싸움에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아말렉 사람들과 싸울 힘이, 싸워서 이길 승산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답이 없어 보이는 그 현장을 꿋꿋이 지키며 싸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전쟁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저 산 위를 쳐다보면서 모세가 막 손을 들면 열심히 싸우고 손이 내려갔다 싶으면 대충 싸우고 이런 식으로 싸웠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쳐다봤다 이런 언급 하나도 없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나갑니다.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답이 없어 보이는 자리를 지키며 그 전투를 계속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전투에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들이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도의 자리와 이 전쟁의 현장을 각각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경험한 승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동일한 치열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때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마치 아말렉처럼 저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고 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야 과연 이 사람들이 변화되긴 할까 정말 이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할 때 아말렉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는 그 한쪽 극단이 하나님 없이 혼자 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반대편 극단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상은 다 무너져 있고 나는 뭐 그냥 그저 예배의 자리, 그저 기도의 자리 그것만 지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저 모여서 기도만 해라, 그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만 해라, 그저 이곳에서 너희가 모였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 우리에게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며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말로 이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말한 성경은 또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하며 불가능한 전투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가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으면 카리오스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늘 똑같은 것 같고 변화는 커녕 뭐 내가 아무것도 시도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 전쟁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아말렉의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볼 때,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아,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부족하고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이 잘 용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싸워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열심히 잘 싸워봐라, 너희가 한번 좀 성숙해져봐라 우리가 근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심을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라도, 우리의 가장 사소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는 굉장히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몰려들 때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너희가 한번 감당해봐라라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싸움에 직접 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저 홀로 나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를 좀 찾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삶에 있는 이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전투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없이 열심을 다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싸우는 그 싸움을 우리 가운데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께 그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 삶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하며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 삶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그 승리를 얻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가 내 열심으로 내 힘을 다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가 멈추어 하나님께 바로 서며 하나님을 구하며 내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